데이브 매쇼선 박사, 요한계시록, 강해 14.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7 나팔과 출애굽 이미지. 저작권 2024 데이브 매튜슨, 데이브 매쇼선, 및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디아어, 데이브 매쇼선입니다. 이것은 세션 14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7 나팔, 출애굽의 형상. 우리는 요한이 출애굽 모티프를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본 모티프는 요한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활용하고 전체 출애굽 이야기의 의미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원래의 출애굽 이야기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집어들 것이고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이 그가 출애굽 모티브에 대해 길게 그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언급하겠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또한 이사야가 두 번째 또는 새로운 출애굽의 표시로 사용하는 출애굽 모티브의 사용에 의존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출애굽의 이미지가 잠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 구원을 첫 번째 출애굽을 모델로 한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 요한은 출애굽기에 원래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역사적 출애굽기의 특징 중 일부를 끌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민족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이 새로운 출애굽기를 서술할 것입니다. 속박과 노예 생활에서 로마와 죄와 악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제사장 왕국을 창조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에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마지막 유업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건하지 않고 악한 제국에 재앙과 심판을 쏟아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며 애굽의 압제와 사악함과 악을 심판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악한 제국에 그의 심판을 쏟아부어 그 일을 다시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존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묵시록을 읽어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묵시록인데 실제로 누군가가 환상적 경험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묵시록 30장에서 여기에 배경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의 끝에 있는 재앙의 열거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직 말씀하실 때 내가 땅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르되 영원하신 전능하신 이여 나는 위에 있는 영광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알고자 하는 바를 다 알지 못하노라.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네게 설명하리라.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예비한 열 가지 재앙을 너희가 알고자 하였음이니라. 내가 땅에서 12시간 동안 그것을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재앙, 궁핍함으로 인한 슬픔. 두 번째는 도시에 대한 불길입니다. 셋째는 가축이 전염병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들 세대의 세상에 기근이 들음이니라. 다섯째는 통치자들 가운데서 지진과 칼로 멸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섯째는 우박과 눈의 증가이다. 일곱 번째 짐승은 무덤에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역병과 굶주림과 기근이 그들의 멸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홉째는 칼에 의한 처형과 도주와 고난이다. 열째는 천둥과 음성과 파괴하는 지진이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묵시록에서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도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열 가지 추가 심판과 재앙의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쏟아부으실 재앙을 묘사하기 위해 새로운 출애굽을 묘사할 때 재앙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을 호소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과 의미를 해석한 것이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요점은 출애굽의 재앙이 어떤 수준에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거나 신들을 겨냥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에
그리고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재앙 뒤에는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특정 신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재앙을 모델로 한 여기에 나팔 재앙도 로마, 신들의 내재된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 같은 것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신들이 이러한 재앙의 배후에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집트의 재앙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로마의 신들,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황제를 포함한 그들의 신들에 대한 공격이나 심판으로 한 차원에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각 트럼펫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낼 수 있고 무엇을 수반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몇 가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들을 함께 그려서 이 나팔 재앙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팔과 구를 합쳐서 주로 사람, 사악하고 신이 없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 말하지만 특히 로마 종교와 로마 통치, 그리고 일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 로마 시스템에 내재된 우상 숭배에 대해 말입니다. 트럼펫 1위. 첫 번째 나팔은 불 또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로 묘사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리킨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1세기 독자들이 이해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어떤 과학적 설명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불이 섞인 우박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피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박 재앙은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애굽의 7번째 재앙과 분명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가서 그것을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은 돌아가서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우박 재앙을 읽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재앙이 애굽의 재앙처럼 애굽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3분의 1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8장을 읽으면서 3분의 1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3분의 1은 6장의 인과 관련된 4분의 1보다 더 큰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3분의 1이 판단의 한계를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무리 엄중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직 더 큰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한사항인 3분의 1만 표시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암시할 수도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예비 심판일 뿐임을 암시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뒤따를 더 큰 심판을 예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 땅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반복했듯이 현재 지구의 인구를 결정하고 그중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이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3분의 1은 단순히 이 판단의 한계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6장의 셋째 인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극심한 기근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또 이 판결이 단독으로 나온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 나팔은 육체적인 재앙인가? 아니면 영적인 재앙인가? 아니면 이 둘의 조합인가? 우리는 마지막에 이것들을 모아서 전반적인 트럼펫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안할 것입니다.
트럼펫 2번.
두 번째 나팔에서는 불타는 산이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아마도 이 이미지의 두 부분인 불타는 부분과 산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불타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왕국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왕국을 상징하거나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악한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불타거나 불로 묘사됩니다. 이것의 배경은 아마도 예레미야서 51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 구약 성서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51장, 특히 25절, 예레미야 51장, 25절에는 멸망시키는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산의 이미지를 주목하세요. 온 땅을 멸하는 자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내 손을 뻗어 너를 낭떠러지에서 굴러내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불타는 산의 이미지는 아마도 예레미야 51장과 같은 본문에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산은 왕국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산은 아마도 악한 왕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세기 로마 제국에 구현된 왕국을 상징할 것입니다. 더욱이 출애굽의 재앙으로 돌아가서 이 재앙의 나머지 부분은 땅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말합니다. 어디 보자. 실제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 사건은 출애굽기의 재앙으로 바다와 나일강의 모든 물이 변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선박이 파괴되었다는 언급이 로마의 상업에 대한 공격이나 심판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시 가능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로마의 일처리 방식은 제국 자체의 궁극적인 전복으로 상징될 것이며 산을 던지는 것, 산을 불태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상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로마의 배후에 있는 신들과 로마 상업의 배후에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트럼펫 3번.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더 육체적입니까? 심판은 본질적으로 더 영적인가?
요한은 주로 출애굽기와 구약성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팔은 두 번째 나팔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우리는 타는 큰 별의 특징을 지닌 재앙을 발견합니다. 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것으로부터 일종의 진행을 주목하세요. 풀이 영향을 받고 나무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 그리고 두셋, 이제 물, 바다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나팔을 불면서 셋째 천사가 내려오는 큰 별에서 나팔을 부른데 그것은 모든 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별은 묵시문학에 등장하며 종종 천사 같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큰 별은 일종의 천사 같은 존재, 아마도 지금 해를 끼치려고 오는 악한 존재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의 결과로 모든 물이 다시 쓰게 변하게 되었는데 이는 출애굽기 7장을 반영하고 출애굽기의 재앙으로 모든 물이 해를 입은 것을 반영합니다. 이제 여기서 반복됩니다. 흥미롭게도 그 별은 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즉, 쑥은 쓴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은 물이 극도로 쓰고 심지어 유독하게 변하여 마실 수 없게 되고 실제로 마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
아니면 둘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로마 경제에 대한 심판인가? 그것은 로마의 종교체계와 그 배후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까? 네 번째 인장. 죄송합니다. 네 번째 나팔로 인해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자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부분이 다시 반복되어 제안을 암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니며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심판이나 아직 다가올 최종 심판의 전조일 뿐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넷째 나팔이 불면서 모든 별자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재앙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목적과 의도로 인해 어둠은 3분의 1로 제한되는 이곳을 제외하고는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별자리와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낮에 3분의 1과 밤에 3분의 1이 빛이 없느니라. 다시 질문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공격이거나 심판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로마의 신들과 그 뒤에 있는 종교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기서 어둠이 우상 숭배하는 인류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어리석음이나 무익함, 그리고 어둠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레그 베일이 자신의 논평에서 주로 로마의 우상 숭배 관행에 연루된 1세기 독자들을 위해 이 재앙을 주로 영적인 어둠과 신, 이교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것의 완전한 무익함의 관점에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장의 처음 내 나팔은 그들에게 접근하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것들을 집합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할까요? 내가 가능하다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상징주의의 성격과 요한이 주로 출애굽의 재앙을 그렸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이 재앙들 각각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재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처음 내 나팔은 우상 숭배의 완전한 무익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땅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에서는 모든 하늘과 별자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진행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 것, 특히 어둠의 언어와 이미지는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영적으로 무익함과 어둠, 세상의 자원과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무익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는 로마. 이제 당신은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무익하며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고 우상 숭배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완전한 영적 어둠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둠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적일 수도 있고 육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할 이 구절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특히 12절입니다. 이 네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12절은 어둠을 초래하는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어둠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3자에게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것은 최종 분리에 대한 일종의 선고자나 기대 또는 경고로 기능하는 제한된 심판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에서 어둠의 마지막 상황이 어떠할 것인지, 마지막 고통과 허무함은 어떠할 것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인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회개를 거부하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장과 3장,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교회들, 신실한 증언을 타협하는 교회들, 경건치 않고 우상 숭배하며 로마의 악한 제도에 종사하는 교회들, 그들 역시 이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내 나팔은 땅의 자원,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는 것이 무익함을 보여줌으로써 로마의 우상 숭배와 로마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합적인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제도와 그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어둠과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로 인해 그들이 빠져있는 허무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아홉 장에는 세 가지 재앙을 말하는 독수리의 흥미로운 말이 서두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화는 마지막 세 나팔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중 두 가지는 아홉 장에서 소개되고 제정된다고 했는데요. 아홉 장에서는 세 번째가 열한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홉 장은 이제 두 가지 추가 판결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불행에 관한 것입니다. 화는 예언서에서 나오며 보통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장차 올 심판에 대한 화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재난은 곧 다가올 심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이 무서움으로 화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홉 장의 추가 나팔이 아마도 여덟 장의 처음 네 나팔보다 더 끔찍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아홉 장이 어떻게 아홉 장과 매우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재앙으로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8. 13절에서 화를 반복할 뿐 아니라 여덟 장 13절에서 중단이 발생하여 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는 아홉 장의 장 구분이 전혀 적절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어디에 있다면 그것은 여덟 장 13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화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13절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보고 들었으며 거의 새로운 부분에 주의를 끌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마지막 나팔에는 세 가지 화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나팔, 즉 다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즉 첫 번째 줄은 아홉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나팔, 즉 처음 두 가지 화에 대한 기록인 아홉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즉시 주목하게 될 것은 여덟 장의 처음 네 나팔에 비해 이 두 나팔의 길이가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네 나팔은 6절까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네 개의 나팔 소리는 꽤 빠르게 연속해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서는 다음 두 나팔이 꽤 자세하게 확장되어 그 의미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화로서 우리는 이것이 끔찍하고 심각한 재앙이 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시작하면 이것들은 나팔 5과 6, 혹은 화 하나와 둘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 별은 시면의 통로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열자 거기서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해와 하늘이 무적행의 연기로 어두워지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에 내려오더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의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인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죽이는 권세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다만 다섯 달 동안 고문만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음은 그들을 피하거나 피해갈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로 된 흉갑과 같은 흉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과 병거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갈처럼 쏘는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적행의 사자가 왕으로 삼았으니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라.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다른 두 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두 가지 다른 불행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 곧 둘째 화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오리나무 뿔에서 나오는 음성이니라. 나팔까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더라. 그리고 바로 이 시와 일과 월과 이 시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던 내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하였더라. 기병의 수는 2억 명이었다. 나는 그들의 전화번호를 들었다. 내가 환상에서 본 말과 기수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흉갑은 불같은 붉은색, 진한 파란색, 유황처럼 노란색이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불과 힘이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는 머리가 있어 해롭게 하는 것 같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귀신과 금, 은, 동과 돌과 나무의 우상,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트럼펫 시퀀스에 적어도 처음 여섯 개 중 마지막 두 개의 트럼펫입니다. 읽어보면 반지의 제왕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저는 단순히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처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한 차원에서 텍스트를 세워두고 흉갑과 인간의 모습, 곤충의 모습, 동물의 모습, 흉갑을 쓴 전쟁의 모습을 모두 결합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끔찍한 이미지 하나. 그래서 독자들은 자신이 들은 내용에 영향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은 이것을 보고 확실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자가 단순히 전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포함하여 그 효과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 전체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노력하기 전에 전체를 시각화하고 그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메뚜기에 대한 설명의 모든 부분과 이 말과 기수에 대한 설명의 모든 부분이 해부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구별되고 별개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이것들의 조합과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효과, 그리고 그들이 메뚜기에 대해 묘사하는 것과 말을 탄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마지막 두 나팔에 대한 설명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 그룹, 매우 큰 그룹, 메뚜기 그룹, 그리고 이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말 그룹과 기수입니다. 몇 가지 특징과 중요한 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들 그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비슷합니까? 그들은 동일합니까? 별도의 기능인가요? 이것들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이 본문입니다. 그런 해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명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홉 장은 현대 전쟁의 다양한 도구와 매우 잘 알려진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앞서 되돌아가더라도 아홉 장의 시작은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유황말과 그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언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종종 핵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존이 예측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뚜기는 특정 헬리콥터 등의 형태로 전쟁 도구를 나타내며 헬리콥터 등의 프로펠러 블레이드와 유사한 날개 소리 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도한 텍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의 현상, 즉 현대의 군사무기와 전쟁 도구에 비추어 읽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문학의 유형과 우리의 해석 원칙 중 일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언어와 이미지, 그리고 그의 독자 중 많은 사람들이 매우 친숙했을 묵시적인 텍스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것이 요한이 의도했던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과 기술 이전 시대의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그의 일세기 독자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핵 이전 시대는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존이 현대적인 전쟁 방법을 보거나 의도하고 헬리콥터와 핵전쟁을 의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존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독자들도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해석은 아마도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약간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위치 파악이나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존이 하는 일은 픽업입니다. 특히 그렇지 않다면 목장이나 농장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메뚜기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 가본 적이 있으며 그들이 농작물을 황폐화시키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맥락에 있는 누군가는 로커스에 공감할 수 있지만 로커스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는 일부는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은 실제로 독자들이 이해했을 이미지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들이 적절하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제보다 더 큰 시나리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갈과 사악한 사자와 동물 등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될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구약 유대 문학과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 심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실제보다 더 큰 시나리오로 부풀려 독자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찍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함으로써 현대의 시도 중 일부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핵전쟁인가? 아니면 현대적인 전쟁 방법인가? 핵파괴 가능성을 수반하는 세계대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종류의 것들은 여기에 이미지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앙과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 때때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괴를 나타내는 것, 광범위한 전쟁을 나타내는 것, 혼돈과 악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원 독자들이 요한계시록 9장의 이미지에 반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과 시나리오 및 이미지는 존이 실제로 예측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것들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반응의 영향을 이해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요한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또 다른 천사나 또 다른 별입니다. 우리는 특히 묵시문학이나 다른 곳에서 별이 종종 천사적 존재를 나타낸다고 말했고 아마도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천사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사적 존재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기능은 무적행의 열쇠를 쥐고 실제로 가서 잠금을 해제하여 다른 천사적 존재나 악마적 존재들에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심연에서 자, 무적행은 묵시문학에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은 묵시문학에 나오는 무적행은 일종의 감옥이나 마귀의 집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는 사악하고 혼돈스럽고 마귀적인 유형의 짐승인 짐승이 11장에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장과 8절에서는 그 짐승이 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무적행은 사악하고 악마적이며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집이자 감옥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과 3절에서는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풀려남으로 이곳의 무적행은 즉시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본거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연이 열리면 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기 속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뚜기 떼를 발견합니다. 이 연기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 전체입니다. 메뚜기는 나머지 부분, 즉 다섯째 인이나 다섯째 나팔에 대한 설명에서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적어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메뚜기에는 구약 성서에서 적어도 두 가지 전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출애굽기 10장과 1장부터 15장까지의 메뚜기 재앙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엘서 1장과 2장,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메뚜기 재앙입니다. 실제로 요엘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 침입하는 것에 관해 읽습니다. 내가 이 글 중 일부만 읽겠습니다. 장로 여러분, 이것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요엘서 1장과 2절입니다. 장로 여러분, 이것을 들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너희 시대에나 너희 조상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당신의 아이들에게 말하고 당신의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 아이들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큰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큰 메뚜기가 남긴 것을 어린 메뚜기가 먹었느니라.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다른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술 취한 자들아, 일어나서 올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모두 통곡하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그것이 너희 입술에서 빼앗겼음이니라. 한 나라가 내 땅을 침공하였나니 그 나라의 이빨은 사자 같고 암사자의 송곳니는 셀 수 없이 많도다. 그것이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나무 껍질을 벗겨버리고 가지가 하얗게 남았습니다. 나는 바로 거기에서 멈추고 두 장으로 가서 그 구절들 중 몇 개만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 전체는 외국 침략의 파괴를 메뚜기 재앙의 침략과 비교합니다. 두 장. 이제 나팔과의 연관성을 주목해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떨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이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두움과 암흑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마치 산 위에 퍼지는 새벽 같으니이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연기가 무적행에서 나올 때 생성되는 어두움과 흑암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크고 강한 군대가 옵니다. 이는 옛날에도 없었고 오는 세대에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불꽃이 불꽃처럼 뒤에서는 불이 삼켜진다. 그들 앞에 있는 땅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 뒤에는 사막 황무지가 있고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그 땅은 좋고 에덴 동산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병처럼 질주합니다. 그들은 병거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산을 뛰어넘어 오는데 마치 타오르는 불이 그루터기를 태우는 것과 같고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막강한 군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을 보면 민족들이 괴로워합니다. 모든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들은 전사처럼 돌진합니다. 그들은 군인처럼 벽을 확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밀치지 않습니다. 각자는 앞으로 똑바로 행진합니다. 9절 그들이 성으로 돌진합니다. 그들은 벽을 따라 달린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둑처럼 집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땅이 흔들리고 떨립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염병과의 흥미로운 연관성. 즉, 4번 재앙, 즉 요한계시록 8장의 4번 나팔, 즉 별과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제 9장의 메뚜기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연관성은 이미 요엘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군대 앞에서 천둥 소리가 들린다. 그분의 군대는 셀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도다 그것은 끔찍하다.
누가 참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요한은 출애굽기 10장부터 애굽의 재앙에 기초하여 메뚜기 재앙을 취했지만 또 다른 큰 메뚜기 재앙도 묘사했는데 이는 분명히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 메뚜기 재앙이 가져올 완전한 황폐와 파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오늘날에도 메뚜기 재앙을 본 사람이 있거나 농부나 목장주이거나 본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 실물보다 더 크게 퍼져 독자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파괴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메뚜기 재앙이 아닙니다. 독자들에게 공포와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곤충, 동물, 정갈, 심지어 인간까지 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초목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요한계시록 7장의 인을 받지 못한 인류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들은 무엇이며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상징적이지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고 그랜트 오스본, 그랜트 아즈보원, 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것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괴한 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주석에서 이것에 대해 상당히 광범위한 동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메뚜기 재앙을 악마적인 존재로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심연에서 나온다는 사실에서 즉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묵시문학이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적행은 짐승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뚜기를 헬리콥터나 비행기나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인 메뚜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들이 초래하는 파괴 속에서 악마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메뚜기가 일으키는 피해나 고통은 무엇입니까?
메뚜기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허용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갈과 비슷한 꼬리로 그렇게 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인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통인가? 둘 다의 조합인가요?
아마도 우리는 어둠을 가져오고 어둠과 허물을 가져오는 8장 12절의 넷째 나팔에 비추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메뚜기가 사람들을 더 깊이 떨어뜨려 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더욱이 그들의 우상 숭배가 무익함을 드러냅니다. 즉, 그들이 죽음을 구하고 심지어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난다고 저자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영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 특징, 또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설명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로운 추가 특징은 무엇보다도 메뚜기가 5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숫자와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설명은 5개월이 메뚜기의 전형적인 생활주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한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5개월은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문자 그대로 5개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단순히 저자가 단순히 메뚜기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5개월 동안 산다는 것인데 이제 그는 메뚜기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인 5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특이한 두 번째 흥미로운 특징은 메뚜기들이 9장과 11절에 우두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히브리어 아바돈과 헬라어 아폴론이라는 두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파괴 또는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이 메뚜기 무리의 리더에게 딱 맞는 리더의 이름은 아마도 또 다른 천사적 존재, 아마도 떨어져서 심연을 여는 별, 천사적 존재를 상징하는 별일 것입니다. 이것이 메뚜기의 리더의 가능성이 있나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아바돈이나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이 지도자에게는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것이 출애굽의 재앙을 다시 언급하는 암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재앙에 나타난 죽음의 천사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악마적인 존재들을 책임지는 것으로 지하세계에 배정하신 죽음의 천사에 관한 묵시문학의 몇 군데에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천사, 파괴자라고 불리는 이 지도자, 파괴하는 자, 파괴를 가져오는 자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이미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파괴적인 성격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요엘 2장에 묘사된 메뚜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메뚜기들도 우두머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순서대로 가고 군대로 나가기도 하고 역시 파괴를 꾀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독자들, 즉 1세기 독자들에게 그들이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이교 신들 뒤에 로마의 신들과 로마의 우상 숭배 제도 뒤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의 악기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숭배할 바로 그 신들과 그들이 숭배할 바로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20절과 2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해지며 특히 20절에서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에 대해 소개되어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배부터 바로 그 우상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바로 그 신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 신들이다. 따라서 9장의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악마적인 존재들의 재앙과 동일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재앙의 기능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악마적 성격,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의 파괴적인 성격, 즉 그들이 숭배하는 바로 그 신들, 그들이 참여하는 바로 그 우상 숭배 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파괴하고 무익함을 보여주고 그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죽음이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성하고 있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하여 그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트럼펫 번호 6 또는 비의 번호 2 흥미롭게도 13절에서는 이 나팔 재앙이 다른 재앙과는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이전 것과 유사하지만 이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분명히 무언가를 여는 천사적 존재와도 관련됩니다. 즉, 13절에서 우리는 나팔을 부는 천사를 소개하는데 이제 익명의 음성이 제단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제단을 가지고 있고 여기 금제단의 뿔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 왕좌의 방과 하늘의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익명의 음성이 제단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 관한 것이며 이 천사가 지금 넷째 천사에게 할 일은
즉 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천사적 존재들이 다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인 전염병이거나 이 전염병이 천사 또는 악마 유형의 존재와 관련될 것임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 수많은 말이나 기병, 말과 기수들이 달려나오며 다시 한번 그들이 해를 끼치려는 의도, 파괴하려는 의도, 패배하고 정복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이 네 천사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중 네 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유프라테스는 왜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네 천사는 일곱 장에 나오는 네 바람, 즉 심판의 네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7장과 1장, 2장에서 이전의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네 바람이 불도록 허용되었으며 네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의 종들, 즉 이 일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을 인치실 때까지 이 재앙들을 막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을 사람들. 이제 우리는 네 천사나 네 바람이 풀려서 나가서 해를 끼치고 나가서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람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네 천사는 풀려나고 그들의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왜 유프라테스 강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으며 심지어 현대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군대가 어떻게 강을 건너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요한은 구약 성서의 상징적 이미지나 언어를 끌어와 자신의 환상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프라테스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하나 이상의 배경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이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올 침략을 예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기대에 비추어 유프라테스가 군대가 건너기에 적절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침략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군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침략군은 유프라테스 강 방향에서 올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제국의 경우 유프라테스 강은 일종의 로마 제국의 가장 동쪽 경계였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로마 제국의 가장 맹렬한 적 중 하나인 소위 파르티아 전사들이 그 지역에 거주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로마 배경의 경우 누군가는 유프라테스 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맹렬한 적들인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올 방향이다. 또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예언 문학에 비추어 볼 때, 그곳은 침략군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언급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급은 다시 침략군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프라테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침략군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네 천사가 누구인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 등장하는 침략군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아홉 장의 첫 부분에서 묘사한 메뚜기 재앙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디아어, 데이브 메쇼선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7나팔과 출애굽의 형상입니다.